저는 중국을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우리 최순수 장로님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원숭이라고는 동물원에 가서 본 것밖에 없는데 원숭이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니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항아리와 땅콩만 있으면 원숭이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러니까 원숭이가 땅콩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몰랐습니다. 원숭이가 땅콩을 좋아하는지. 땅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정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준비하고 땅콩을 그 항아리에 집어넣고 원숭이에 다니는 길목에 내버려두면 원숭이가 그냥 잡힌답니다. 그 말인즉슨 항아리 입구가 조금 좁아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펴서 누우면 손이 들어가는데 무엇인가를 잡고 빼려고 하면 빠지지 않는 게 그 항아리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땅콩을 잔뜩 집어넣고 그 항아리를 원숭이에 다는 길목에 내버려두면 그 땅콩을 본 원숭이들이 정신을 잃고 땅콩을 얻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어 한 움큼을 잡는답니다. 근데 이게 안 빠지잖아요. 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저기서부터 그 항아리를 갖다 놓은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걸어와도 이거를 못 뺀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쉽답니다. 땅콩과 항아리만 있으면 우리도 처음 보는 우리도 그 원숭이를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원숭이는 굉장히 어리석지요. 땅콩 놓으면 되는데, 놓으면 살아서 도망갈 수 있는데 그 땅콩 몇 조각을 잡고 그것을 못 놓고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그 원숭이를 잡는 모습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원숭이만 어리석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혹시 우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움켜잡은 하나를 놓지 않아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어리석은 삶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바른 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리석어서 자기가 잡고 있는 것을 끝까지 잡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경고하면서 그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고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말씀이 너무 많아져서 23절, 24절만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함께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전에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문의 내용은 그냥 동떨어진 본문이 아니라 이전에 행했던 일들에 대한 연속성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명이나 되는 남자들만 5천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배불리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우리의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까지 모두가 채워지는 풍요의 나라, 평안의 나라, 안식의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이 이루시는 사역을 통하여 그와 같은 필요가 채워지는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설명하고 보이기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본래의 의미를 깨닫느냐? 그 기적을 행했던 나를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대답을 통하여 당신이야말로 온 인류가 소망하고 기대하던 그 메시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약속으로 주어졌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와 같은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인류의 소망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 일들은 자기가 감당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그런 역사이고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필요를 채우고 인간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맞추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가 끝난 다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인류의 소망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들의 결과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누가는 이야기를 전진시켜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들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전달되는 대상을 다시 제자들에서 무리로 바꿔나갑니다. 주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대화가 예수님과 무리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누가는 그것을 제자들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리라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이 무리는 두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무리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다른 무리인지 두 가지 의미가 드러날 수 있는데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국한된 무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본문에서 계속해서 불특정한 다수를 예수님이 지칭하고 계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란 말로 시작합니다. 24절에도 누구든지, 25절에도 사람이, 26절에도 누구든지라는 이 불특정한 다수를 향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부류의 사람,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와 같은 놀라운 복들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완성했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고 방법이다라고 예수님이 제시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 즉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바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따른다는 말 자체가 단순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분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즉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가 누가 됐든 그를 만나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그에게 한마디 하시죠. 나를 따드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을 때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애 가장 중요한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요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변한 것이죠. 요한과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그들 역시 갈릴리 바다에서 배 위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나를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즉시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단순히 시간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이 아마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대에게 요구하고 부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다 아시죠? 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고향과 자기의 친족과 아버지까지 다 뒤로 한 채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내가 보이고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동안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삶의 목표, 삶의 내용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사명이,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으니 새롭게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정해지고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신자들의 삶,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근데 단순히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동행이 아니라 내 삶의 질적인 내용이,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 거죠. 이전에는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만들어낸 일이었다면 이제는 의를 만들어낸 일입니다. 이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갔다면 지금은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을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로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주님을 따르려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3절에 있습니다.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자 마음속에 다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모양이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내용은 그렇게 단순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24절에 가서 조금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 같습니까? 목숨까지 하나님을 드려 헌신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보상심리적인 마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되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이 전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24절의 내용이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즉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데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는 이 제 목숨이란 말은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혹은 생명, 혹은 내 영혼의 생명, 목숨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 목숨이 25절에 가면 제 목숨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25절에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이 자기를 잃으면이라는 표현을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23절의 24절의 내용과 25절의 내용을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자신이란 말로 바꾸어서 누가가 쓰고 있죠. 푸시케가 아니라 헤아우톤이라는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24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잃어버리는 나와 새로 얻어지는 나가 있죠. 따라오시죠 잘. 예, 잃어버린 나와 새롭게 얻어지는 나가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 나와 살아나야 되는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는 나 자신은 동일한 나입니다. 근데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나지요. 하나는 죽어야만 되는 존재이고 하나는 살아나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살아나는 존재가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이 죽어야 되는 존재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로 물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못 박이듯이 함께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24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옛 자아를 못 박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실 그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 구속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여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매일같이 짊어지는 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죠. 이 이야기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에 가면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내려가면서 우리의 바뀌어진 본질, 즉 새롭게 된 우리의 자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롭게 세워나는 새로운 생명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덧입었다면 이미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가 그곳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자아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옛 삶을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버림으로 인하여 자기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영광된 풍요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버려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새로운 생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그래야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한 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거추장스럽게 매일 매 순간마다 그것을 감당해야 되나. 아니,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쓰고 있나. 오늘 23절에 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할 거라는 보장 없습니다. 오늘 점심 너무 맛있어서 두 그릇 세 그릇 먹어도 내일 점심 다시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배가 커도 두 끼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옛 자아를 버리는 겁니다. 언제가요? 매일, 매 순간, 그리고 십자가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언제요? 매일, 매 순간.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뤄놓으시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주어질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이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내 자아를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뤄놓은 거 놓기 싫어서 그렇게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그렇게 못 내려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여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자기 자신의 삶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옛 자아를 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려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며 믿음으로 날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